오늘 우리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로 가겠습니다. 우리 예배 끝나면 병호 형제, 유연 자매 그리고 우리 수아 아기에게 또 잘 갔다 오라고 또 인사도 좀 해주십시오.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4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563페이지 여러분도 비슷한 곳에 있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우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영어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Like a hot knife through butter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침에 브렉퍼스 먹을 때 칼로 이렇게 버터 이렇게 딱 잘라서 이렇게 빵에 발라 먹잖아요. 칼이 버터를 자르는데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독일 칼 괜찮아요. 잘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칼이 뜨겁다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버터를 얼마나 잘 가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like a hot knife through butter라고 하는 것은 마치 뜨거운 칼이 버터를 가르듯이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이 표현이 마치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고요? 마치 뜨거운 칼이 기름 덩어리인 버터를 쉽게 자르듯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그렇게 가르며 사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성도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like a hot knife through butter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과 문제들과 이 유혹들을 어떻게 하면 뜨거운 칼이 아무 문제 없이 버터를 쫙 가르며 나아가듯이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 그걸 오늘 한 가지를 나누고 싶었어요.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영어로 하면 discernment죠.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를 말하는 것, 상황을 판단하는 분별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엘리야 선지자가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어요.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엘리사 혼자 지켜본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선지자 생도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그 학생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들 정도로 생각하면 좋겠네요. 이 신학생들이 엘리야 선지자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오늘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제 새로운 영적인 지도자로 엘리사가 세워졌는데 엘리사에게 한 가지를 부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부탁을 합니까? 우리 16절 한번 볼게요. 16절 우리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자, 선지자 생도들이 뭘 요구한 거예요? 우리에게 용감한 사람 한 50명 정도가 있는데 당신의 선생인 엘리야 선지자의 시체를 우리가 좀 찾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엘리사 선지자가 허락을 했습니까?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을 보면 보내지 말라, 허락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니까 엘리사가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50명이 며칠 동안 엘리야 선지자의 시체를 찾아요? 사흘 동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흘 동안 엘리야의 시체를 찾다가 결국은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으면 안 되죠, 그렇죠? 결국 찾지 못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주죠. 18절입니다. 우리 18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평소 같으면 제가 오늘 본문 말씀 그냥 읽고 넘어갔을 텐데 이 말씀이 지난 주일 말씀과 연결돼서 제가 이 말씀을 오랫동안 붙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어떤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불렀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들을 이야기했는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분명한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한 방향성. 자, 저는 이걸 통해서 엘리사가 이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가지 말라라고, 멈추어 있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을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이게 바로 분별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차이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선지자 생도들이 어디가 부족했냐면 분별력이 부족한데 뭘 분별을 못했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자연재해를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것.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간 게 누구의 역사?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간 걸 분명히 아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다가 중간에 딴 데로 던지실 뿐이에요. 아니라는 걸 알죠. 그러나 선지자 생도들은 뭘 생각한 거예요? 회오리 바람이 와서 올라가면, 회오리 바람이 멈추게 되면 결국은 날아갔다가 어딘가에 떨어지게 될 텐데, 날아가다가 떨어지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박살이 나요? 그건 좀 너무 목요 예배에 사용하기엔 좀 거친 표현이고, 요단강을 건너가시겠죠, 그렇죠? 날아가다가 떨어지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50명 정도를 허락해주면 우리가 시체를 가서 찾겠다라는 거. 이렇게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자연재해로 인해서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날아가는 것, 이걸 구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인간의 뜻일까? 혼동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은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하늘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분별력은 말씀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들이 어디에 열광합니까? 지혜의 말씀에 열광해요? 아니면 특별히 우리 눈에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들의 사람들이 열광합니까? 그렇죠. 눈에 보여지는 기적이에요.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암이 나았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제가 애틀랜타에서 개척을 했을 때 젊은 부부들이 많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아이들이 잘 안 들었으더라고요. 10명 같으면 반 정도가 아이들이 안 들었어요. 참 그것 때문에 큰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이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교회 와서 아이가 들었었다라는 소문이 나면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암이 있는데 어느 기도원 가서 기도원 원장님의 기도를 받고 암이 나았다라고 하면 이 소문이 퍼지면 그 기도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사람들이 줄 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믿음의 사람이 새해가 되면서 New Year Resolution을 하잖아요. 내가 이 올해는 이것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똑바로 재정훈련을 받겠다, 낭비하지 않고 빚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가지고 쓸데없는 크레딧 카드 가위로 딱 자르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이런 지혜,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결단을 보면 사람들이 거기 감동해요, 안 해요? 감동 별로 하지 않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야 놀라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걸 똑바로 분별력에 결정하고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그렇게 박수 쳐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봤습니다. 새벽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 중에 하나가 가시떨기 땅이 있었어요. 그렇죠. 가시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악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악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내리고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거. 왜? 우리 인생에 가시들이 있으니까. 밭은 괜찮은데 우리가 주변을 정리하지 못해서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의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고 사랑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정말 가시들을 내가 정리해버리겠다. 하나님, 올해는 내가 게으름의 가시를 정리하겠습니다. 잘못된 삶의 습관들의 가시를 뽑아내겠습니다. 이런 결단들을 하고 구역 예배 때 나누면 거기에 그렇게 감동받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어디에 감동받습니까? 야, 이번에 사업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돈 10만 불을 갑자기 채워주시더라. 여기는 깜빡 놀래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앞에서도 제가 보여드렸듯이 like a hot knife through butter, 이 시대에 이렇게 얼마나 혼동스러운 시대에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적도 필요하지만 하늘의 지혜로, 말씀의 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분별하며 걸어가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시대인 줄을 모릅니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겐 이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오늘 제가 재현이 형제에게 미리 저녁 먹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써서 제가 어떤 말씀들을 찾으라고 말을 못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재현 형제가 빨리 찾기는 찾아요. 2절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이 공동체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늘의 지혜는 말씀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사시고 말씀에 온전히 세워졌을 때에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마치 뜨거운 칼이 버터를 가르듯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좀 깊이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다 함께 찾아봅니다. 제가 미리 찾아놨으면 좋은데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비유했어요? 그냥 검이 아니에요. 좌우의 날선 검이에요. 그러니까 날선 검이 양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쪽 날이 다 서 있는 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한쪽 날과 또 다른 날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한쪽 날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이에요. 영혼을 살려내는 회복의 말씀의 날이고요. 또 다른 한쪽의 날은 뭐겠습니까? 심판의 칼날이겠죠. 그렇죠? 한쪽은 위로의 말씀이고 회복의 날이라면 또 다른 쪽은요, 책망과 심판의 날이라는 것. 이 두 가지 날이 다 서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날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양쪽 날이 다 서 있어야 되는데 한쪽 날이 참 많이 날카롭게 서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어떤 날이 더 날카롭게 서 있을까요? 위로와 회복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심판의 말씀이 더 날카롭게 서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날 교회는 위로와 회복과 축복의 말씀의 날은 엄청 갈려 있습니다.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말씀은요, 무뎌져도 너무 무뎌졌죠. 아니요, 사용하지 않아서 먼지가 완전히 껴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두 가지 양날이 온전히 서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를 향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정말 우리를 위로하고 회복하시고 세우시는 그 말씀의 날도 온전히 서 있어야 되지만 우리를 책망하시고 온전히 세우시기 위해 심판하시는 칼날도 온전히 세워져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성읍은 어디입니까? 여리고 성읍이에요. 여리고 성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읍을 지역적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니까요. 터를 보면 아름답고 반듯하게 잘 세워져 있습니다. 특별히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있는 성이니까 물이 공급되는 데에 큰 도시들이 다 성장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성이 세워진 터도 좋고 요단강도 물도 흘러가는 데에 뭐가 문제라고요? 물이 좋지 못해서 토산에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엘리사가 한 게 뭡니까? 뭘 요구하죠? 세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고 해서 물의 근원에 가서 그 소금을 던졌더니 물의 근원이 회복되었다. 이게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소금의 기능 아니면 역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을 정제해내는 기능이 소금에 있어요. 그렇죠? 이건 과학적인 거지만 저는 오늘 조금 영적인 부분으로 좀 다루고 싶어요. 성경에서 소금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분, 소금은 언제 나오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언약을 이야기할 때 꼭 따라 나오는 게 소금이에요. 소금의 특성이 뭐냐면 변치 않는 거기 때문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적으로 해야지. 길거리에 버려져 발핍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소금은 변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할 때 소금이 꼭 별명처럼 같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할 때 많은 신학자들이 소금의 언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소금을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소금을 물의 근원에 던졌더니 물의 근원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한번 보자고요. 소금을 물에 던지면 소금은 어떻게 됩니까? 녹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금 자체는 자기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사라짐으로 물의 근원을 회복하는 거예요. 결국은 소금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자기 희생이죠. 그렇죠. 자기 희생을 통해 잘못된 물의 근원을 회복해내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역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죄로 인해 근원, 잘못된 우리의 인간의 근원 자체가 죄로 물들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던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던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모습 그대로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자기는 죽어지고 자기는 없어지고 자기는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근원을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시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소금이 녹아지면서 소금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사라짐으로 물의 근원을 회복시켜내는 것. 그게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양날 중에 한 날인 거예요. 뭡니까? 회복시키는 날. 우리 입술에서 선포되는 말들 중에 여러분, 이 회복의 말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말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교회의 성도들이 사용하는 언어 습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언어, 위로하는 언어, 회복의 언어가 그 칼 나를 날카롭게 세워내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리고 터는 너무너무 좋은데 물의 근원이 왜 이렇게 나빠졌습니까?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 수준이라면 금방 알아야 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느보산에서 이제 모세가 그 리더십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여호수아에게 맡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요단강을 건넜을 때 가장 먼저 약속의 땅의 관문을 지키고 있는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여호수아 장군이 말씀의 선포를 합니다. 여호수아, 자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 6장 26절. 아 역시 재현 형제가 성경 찾는 것보다 더 빨리 찾는군요. 우리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한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세월 흐른다고 바뀌는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자, 이 말씀이 있고 이 타임 테이블을 보면 한 8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왕기하 18장인가요? 제가 돋보기가 없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열왕기상 16장. 열왕기상 16장을 보면 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려고 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우리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터를 쌓을 때에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 지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선포하고 8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 일로 인해서 터는 그대로 있을지 몰라도 물이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그렇죠? 물이 나빠져 버린 거죠. 사람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땅을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예를 써도 결국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하는 땅이 베어버린 거죠. 그런데 한 8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또 많은 세월이 지났죠. 그리고 엘리사가 물의 근원에 소금을 던져버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물의 근원이 회복되었더라.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는 분명하게 선포했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엘리사가 물의 근원에 소금을 던져버리듯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던져버리고 예수는 죽고 우리를 살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살아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제가 커피를 참 좋아하는데 제가 아틀란타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권사님 아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일을 하셨어요. 미국에서 공부를 참 많이 하고 인도네시아 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커피를 좋아한다고 르왁 커피를 오리지널을 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키워서 만든 거 말고요. 오리지널 그 인도네시아 산을 보내준 거 있죠. 참 맛있게 오랫동안 마셨던 적이 있는데 그건 또 이렇게 프렌치 프레스를 해야 맛있다고 해서 그 기계까지 사가지고 눌러가며 마셨거든요. 그런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루악 커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뒷이야기를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커피가 참 비싸요. 제가 글을 읽었는데 영국에 가면 이 루아 커피 자체가 아니라 여기에다가 이 자메이카 산인 블루 마운틴을 조금 섞어요. 그래도 영국에 가면 50유로에 한 컵이래요. 50유로. 놀라시지도 않네요. 어떻게 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한 100불 해야지 놀라는 겁니까? 제가 이제 살았던 캘리포니아를 가면 그 LA 조금 밑에 오렌지 카운티가 있어요. 거기 가면 또 이렇게 루아 커피와 블루 마운틴을 섞어서 한 잔에 35불 정도 해요. 제가 마셔보니까 쌉쌀한 게 제법 맛있어요. 이 인도네시아의 한 마을에서 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끼리 야 우리도 커피를 재배해서 이거 수확해서 돈을 좀 벌어보자 라고 이제 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수확대가 되었는데 커피 열매가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 인도네시아 토종 고양이가 커피 열매를 그렇게 따먹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귀여워요? 고양이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곰같이 생기기도 했고 쥐? 쥐는 저렇게 크면 안 되죠. 자, 이놈들이 와서 커피를 저렇게 먹어버리는 거예요. 다음 사진. 얘는 아예 나무에 올라가서 따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확할 때가 됐는데 수확할 커피가 없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농부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이 고양이들이 지나간 자리에 보니까 고양이들이 이걸 먹고 배설을 하잖아요, 그렇죠? 똥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똥을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초콜릿 바 아니에요. 그냥 먹으면 큰일 납니다. 똥들을 저렇게 싸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까워가지고 사람들이 주워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드라이하고 이걸 볶아가지고 마셨더니 그게 그렇게 맛있다. 놀라는 웃음이에요? 비웃는 웃음이에요 지금? 네. 네. 저게 한 컵에 50불이라니까요. 50불. 어머머, 똥 한 잔에 50불이에요. 이제 그만해도 되죠, 이제. 네. 저는 오늘 이 루아 커피 이야기를 꺼냈던 게 정말 커피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이게 우리들 모습이더라니까. 이게 우리들 모습. 어저께 청년부들이랑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바로 이 겨자씨, 겨자나무와 같은 그런 지천에 깔려있는 특별하지도 않는 우리도 죄덩이잖아요, 그렇죠? 죄에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고 죄를 짓고 있는 그러니까 전혀 쓸데없는 배설물과 같이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어야 될 우리인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걸린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깨끗하게 씻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불로 우리를 다시 한번 따뜻하게 볶아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루아 커피가 같이 있어지고 이름이 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 같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습 그대로도서는 결코 옥토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두면 길가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두면 돌짝길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두면 가시떨기 길이에요. 그러나 그걸 정리하면 그때 옥토가 되는 거예요. 자, 한 날은 세웠습니다. 이제 반대쪽 날을 세워야 되겠죠. 자, 회복과 은혜의 칼날을 세웠다면 또 나머지 칼날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심판의 날도 함께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물의 근원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뭐합니까? 조롱하기 시작해요. 자, 우리 그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몇 절이죠? 23절. 23절 우리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자, 여기서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작은 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작은 아이들이라고 해서 우리 지금 밖에 있는 뭐 윤재나 연우 그런 아이들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some youth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kids가 아니에요. youth예요. youth는 10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0대. 그러니까 10대는 어린 아이들은 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10대는요, 뭘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를 구별할 수 있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연우와 윤재는 저보면 뒤에 몰래 와서 똥침 놓습니다. 교회에서 똥침 당하는 거죠. 처음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큰 다니엘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린아이들과 유스의 차이예요. 똑같이 목사님을 좋아하고 장난치려고 하지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구별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하는 이 작은 아이들, 유스, 10대 아이들은 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알아요, 몰라요? 아는 아이들인데 엘리야를 보고 뭐라고 놀려요?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걸 통해서 엘리사가 대머리였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교하시죠. 대머리 놀리다가 곰에 찢겨 죽습니다. 그래서 대머리 된 분들을, 아유, 안동수 장로님 죄송합니다. 오늘 유난히 반짝하시네요. 그런 농담들도 하는데, 자, 대머리에 올라가라. 올라가라. 뭐, 대머리를 세우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올라가라가? 그렇죠. 너도 엘리야처럼 꺼져버려. 사라져버려. 이런 의미죠. 그렇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 베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꺼져버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우리 베델의 장소를 좀 지켜보기를 원하는데, 열왕기상 12장 이후로 보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눕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은 유다예요. 남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 왕이 늘 걱정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유월절, 칠칠절, 오순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나라는 나누어졌고 내 백성인데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겠다고 자꾸 남유다로 내려가다 보면 성전이 있는 곳에 가서 살면 어떡하지? 이게 염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하는 게 뭡니까? 금송아지 두 마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한 마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델이라는 곳에 두고 또 한 마리는 단에다가 두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이다. 예루살렘 성전 갈 필요 없고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면 돼. 금송아지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베델이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가 있는 곳이에요,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 자라나는 10대가 하나님을 사람을 보고 꺼져버리라고 조롱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게 그대로 물려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엘리야를 향해서 조롱했던 그 사람들의 자식들은 이제 리더십이 바뀌어서 새로운 선지자 엘리사가 왔는데 그 엘리사를 향해서 대머리여 너도 회오리 바람 타고 꺼져버리라고 조롱하고 있다는 거죠. 10대 아이들이 뭘 해야 될지 뭘 하지 말아야 될지 구별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신앙의 그대로 유전됨이 보이시죠? 이 부모님들이 큰 부담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40대, 30대 젊은 부부들, 이제 아이가 또 세상으로 나오는 부모들 잘해야 됩니다. 그 영향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결과가 24절입니다. 좀 무서운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컴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42명을 찢었더라.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레위기 한번 볼까요? 레위기 26장으로 한번 갑니다.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26장 21절과 22절 레위기 26장 21절 22절 자, 우리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뒤에 말씀이 떴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일곱 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하며 너희 수요를 줄이니니.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 들짐승에 의해서 너희 자손들이 죽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을 그냥 공갈 협박 수준으로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대로 목회자는 선포할 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좌우의 날선 검이에요. 반대쪽 날도 날카롭게 서 있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이미 서 있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근거 없이 좋아질 거야, 근거 없이 괜찮아질 거야,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까? 모든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실 때에 회복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너희 고치실 거야. 근데 예레미야는요, 이제 끝났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결정했으니까 바벨론이 와서 너희를 멸망시킬 텐데 전쟁도 하지 마. 애굽에도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 하나님의 멸망 그대로 받아들여.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말을 좋아할 거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도 아닌 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신다, 축복하신다, 끊임없이 축복의 말씀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를 싸매 주실까? 하나님 너희를 치유해 주실까? 아니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또 다른 양날인 심판의 날을 세웠던 거.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두 날을 온전히 붙들라라는 거. 하나에 너무 치우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듣기 좋은 것만 붙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에 나를 세웠다면 이 나를 세우면 좌우의 날선검이니까 자연스럽게 있는 거죠. 동전의 양면성 같이 앞면이 오면 뒷면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로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그 위로의 말씀 때문에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두려워서 돌아서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짐이 우리 삶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정말 은혜 되기 위해서는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이 있을 때 은혜가 정말 은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의가 세워져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원리 원칙이 똑바로 세워져야 융통성이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융통성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용서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는 항상 함께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 두 가지 나를 온전히 붙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성숙한 성도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다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